이제 하나님의 말씀 찾으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 찾으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9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들이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흔히들 생각하기를 교회에서는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그런 정신으로 교회에 나오고 또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출입하는 것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고 교회 존립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것이 교회는 우리 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의 집합 채로 우리가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는 우리가 세상에 이웃 사랑하고 뭐 봉사하고 하는 그런 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 그리스도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생활하고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봉사하고 하는 일들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던 대로 하시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과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아 가지시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주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받아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마음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그리스도께서 이웃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세상에 우리가 도와주고 세상에 이웃 사랑하는 것은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이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것들은 전부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너의 뭐 인생을 바쳐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쳐서 이루어야 될 것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은 자로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기존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 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식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웃 사랑이라고 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그 이웃에게서 떡 하나 나눠주고 옷 하나 입혀주고 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은 기존에 그들이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던 그옛 생명을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버리고 새로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이웃을 새롭게 살리는 것이고 그것이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를 도와주는 것이 그게 참답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았고 받아야 되고 그것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내가 이웃을 물리적으로 돕는 것은 그냥 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이웃에게 새 생명을 주려면은 먼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는 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그것을 나눠줄 능력이 되는 것이지 없는 생명을 어떻게 나눠주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받기를 원해서 여기에 오신 것이고 또 여러분을 기뻐 맞이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목적은 우선 내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를 받아서 사랑의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바뀌어서 그것을 남에게 교회 안에 있는 이웃에게나 아니면 밖에 있는 이웃에게 그 생명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때이 사람은 교회를 제대로 다니고 교회에서 참다운 열매를 맺게 된 사람의 모습이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 자신이 생명의 말씀에 의해서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 교회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 교회 다니는 목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고 교회를 출입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점차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안에서 자라나서 때가 되면 이제 여러분이 제대로 이웃을 보고 사랑하고 그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예수가 했던 일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너는 구원받았다, 너는 거듭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줄 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선물을 준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주는 것보다 더 고귀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것보다 더 복된 선물을 그에게 줄 수가 있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여기서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 고침받으면 여러분 남에게도 생명을 주는 말씀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에서 너희가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예언을 하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되라 오늘 말씀도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남에게 생명을 주는 사람으로 온전히 바로 섰을 때 그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 너네 고린도 교인들도 교회에 나왔으면은 이제 방언하는 것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예언을 해서 남들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하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이런 맥락에서 같이 한번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뭐 고린도 교인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29절에서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서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던 자는 잠잠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모두는 모든 사람에게 배우고 권면을 받게 할 수 있도록 권면을 받게 하도록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언하는 자들은 다른 사람도 또한 예언하게 만드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새롭게 예언한 사람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건 무슨 뜻인지 앞으로 보시겠지만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33절에서는 하나님은 생명의 화평함 안에서 질서의 하나님이지 서로가 잘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구난방으로 내가 잘났다, 내가 방언 잘한다 하는 그런 태도로 움직이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무질서한 것이고 어지러움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문제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교회에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 말하고 다른 이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 있게 되면 그 예언하는 자는 이제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무슨 뜻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권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 모두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의미로 바울이 얘기를 하는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언하는 자의 영이 예언한 자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보도록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라 이 말씀에 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자, 먼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 그리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잠잠하라 이 내용에 관해서 같이 상고해 보도록 합니다. 29절 30절 읽고 오늘 말씀 시작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오.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이걸 우리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학생처럼 읽으면은 문자 그대로 읽겠죠. 둘이나 셋이 예언하게 될 경우에 다른 사람들은 그것이 맞나 틀리나 분별하다가 어떤 사람에게 계시가 내려오게 되면 하나님의 계시가 있거든 먼저 예언하는 사람은 잠잠해라. 계시가 우선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지나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여기보다 더 이상 더 독특하게 아니면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만 여기만 없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교회에서 없는 것이죠. 자, 근데 그게 그렇게 읽고 지나가면 이 말씀이 나를 고치는 말씀으로 절대 다가오지 않는 것이고 이게 내가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지 이 말씀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경 말씀은 우리를 고치는 말씀이고 우리가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냥 우리가 읽고 지나가는 말씀이라면 이게 성경 말씀이지만 성경 말씀으로서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거죠. 우린 그렇게 예수 믿으면 성경 백날 읽어도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우선 여기서 두세 사람이 예언한다. 예언할 때 두 사람이 둘이나 셋이 예언을 한다.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서 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이 말씀 같은 말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런 내용이 있었죠. 자, 14장 27, 28.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7, 28절. 시작.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 세 사람이 차서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방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예언하는 자도 두세 사람이 예언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할 때 두세 사람이 예언하고 한 사람이 통역한다. 이 얘기는 어떻게 봤냐면 두 사람은 방언한 사람이 예수와 함께 있어서 예수의 인도함 받을 때 아직 온전히 십자가 사건을 거치기 전까지 그때가 두 사람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둘이 움직일 때 내가 예수에서 고침받는 과정을 얘기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세 사람의 때는 내가 온전히 고침을 받아서 이제 십자가 사건을 통과해서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저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넘어갔을 때 그때가 세 사람의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세 사람은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 셋이 하나가 됐을 때 그때 모습이죠.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이 통변한다 이 얘기를 했을 때는 그 한 사람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방언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방언하던 사람이 두 사람, 세 사람에 거쳐서 통변하는 한 사람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하던 사람이 십자가를 거쳐서 통변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통변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라는 말씀은 지금 방언의 경우는 이 사람이 두세 사람의 때를 지나서 이제 한 사람의 통변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이거 이해하셨죠? 이렇게 쭉 한 줄로 연결되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도 마찬가지입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예언을 할 때 두세 사람이 예언하는 것은 이 예언자가 온전한 예언자가 된다는 의미겠어요? 아니겠어요? 예언할 때 아직 가짜 예언자는 두세 사람이 예언하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한 자가 두세 사람이 예언한다는 얘기는 예언한 자가 참답게 거듭나서 예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예언한 자가 돼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예언할 경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을 분별한다는 얘기는 그것을 듣고 판단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듣고 판단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죠. 다른 이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이요. 판단한다는 얘기는 예언하는 자, 예언하는 자는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 거죠. 이때 두세 사람의 때를 지났으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것을 듣는 사람이 분별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내가 알지 못했던 것들을 깨달아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인지 들으려고 분별하려고 들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놓치고 지나가야 될 말씀인지 내가 듣고 깨달아야 될 말씀인지 듣는 자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얘기들은 두세 사람의 예언자가 예언할 때 즉 바울이 예언할 때 이게 이해됩니까? 바울 같은 사람이 예언하게 될 때 듣는 교인들은 그 바울의 말씀을 듣고 분별해야 된다. 말씀을 듣고 잠자지 말고 슬쩍 어렵다고 끌고 있지 말고 일어나서 똑바른 눈으로 보고 이게 무슨 뜻인지 들으려고 해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30절에 보면 30절 자 한번 읽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분별할 것이요 이렇게 봤고 30절 의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그래서 예언하는 자들의 말씀을 분별하다가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사람 말고 다른 그 듣고 분별하던 사람 중에서 계시가 있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딱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보여주시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가 있거든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더 높은 계시가 왔기 때문에 이 예언한 자 네가 틀렸으니까 조용하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계시라는 것이 뭔지 우선 생각해 보면은 이 계시라는 것은 지금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못 알아듣을 때는 예언인지 방언인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것인데 듣고 분별하다가 아 이게 몰랐던 것을 내가 가르쳐주는구나 깨닫게 됐구나 이렇게 그 말씀이 자기를 깨닫게 하게 되면 이 사람에게는 계시가 임한 거죠. 예언에 의해서 그 사람이 덮였던 장막이 걷어 없어지고 그 사람이 빛을 보게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가 그에게 임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보다 더 큰 계시가 하나님으로 내려와서 이 사람이 그냥 찌그러져야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말씀이 효과를 발휘해서 이 사람이 깨닫게 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시가 그에게 임하거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은 지금 여기서 예언의 말씀이 곧 그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인 거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창세 이래로 감추었던 그 말씀을 드러내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서 계시가 된다는 것도 사도 바울의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이 무지한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깨어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니다. 자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창세로부터 자고 이래로 감추었던 말씀이 예수의 말씀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나고 드러낸다는 얘기는 계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듣는 이 말씀에 의해서 잠자고 있던 영혼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어나고 아, 이 성령 말씀은 구원은 이런 뜻이고 저런 뜻이고 죄사함은 이런 뜻이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이 맞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이 되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에게 예언의 말씀이 여러분을 계시를 받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먼저 예언하던 사람은 잠잠하라는 얘기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깨달았고 자기 자신이 아 몰랐던 것을 깨달았으면은 지금 여기서는 그냥 제가 그냥 일방적으로 말씀을 하지만은 화요일 날이나 목요일 날 만나거나 아니면 주일 날 저녁에 만나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때 여러분 깨달은 거 있으면 여러분 간증을 해야 안 해요? 간증하죠. 그럼 저는 간증하는 그 사람에 의해서 저는 이제 잠잠해야죠. 그 사람이 제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얘기할 때는 내가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제 말씀이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해서 그 사람을 깨우쳤으니까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내가 얘기하는 것이고 내가 얘기한 말씀이 그 사람을 깨우쳤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을 간증하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이 얘기할 동안 잠잠해야 돼요? 안 하면 잠잠 안 해야 돼요? 잠잠해야 되는 게 나에게도 좋은 거죠. 그죠? 예언을 한 사람에게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계속 저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은 예언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 계시가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듣고 깨달았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간증을 또 듣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도 듣기를 원하고 또 저도 듣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죠. 아, 말씀이 생명이 제대로 전달됐구나 하니까 저는 그때는 이제 제가 조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처음에 예언하는 사람은 계시가 있으면 조용하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의도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여기서 우리들도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과 대화를 하다가 어떤 분이 그리스도와 지금 우리가 연합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연합이라는 것이 지금 여기서 지금 연합해 있는 상태인데 이 연합이라고 생각하면 먼 훗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장성한 자가 됐을 때 그때만 연합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이미 연합이 이루어 있는 상태에서 연합 안에 있는 상태에서 그 연합이 더 확고해지고 완벽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면 되는 것인데 이거는 지금은 아무런 황무지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그분이 제가 설명할 때 연합이라는 것은 지금도 이미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거 몰랐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아, 그거, 아, 그 무릎을 탁 치면서, 아, 그거, 아, 그거 말씀하셨죠. 제가 그거에 막혀가지고 연합을 이렇게 오해를 했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을 것입니다. 자, 이거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이 제가 여러분에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을 살려내고 이끌어내는 그런 예언의 말씀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분변하다가 계시가 이만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여러분 입으로 아, 나 이거 깨달았다 이렇게 갑자기 얘기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너무 기뻐서 그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제가 조용한다 얘기라고 바울이 조용하라고 안 해도 그렇게 되면 그 생명의 말씀을 가진 그 예언자는 조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해하셨죠? 먼저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강압적으로 잠잠하라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이치상 그게 잠잠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기서 지금 방언하던 사람이 두세 사람이 방언을 하다가 한 사람이 통역한다는 얘기했을 때는 이게 전부 그 사람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사람이 통역하는 자가 되었으면은 이제 방언을 하다가 통역하는 자로 자기 자신이 자란 거죠. 그죠? 방언한 자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예언하는 자의 경우 틀리죠. 자, 예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이 예언하게 되면은 이제 거기에 계시가 일어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시가 일어나서 예언한 자가 잠잠하게 되는 그런 경우는 누가 예언의 혜택을 받은 사람입니까? 듣고 있던 딴 사람이 받은 거죠. 그죠? 방언은 자기 자신이 자라나는 것이고, 방언하다가 예언하는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예언은 예언을 제대로 하게 되면 누가 자라나냐면 옆에 있는 자가 자라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을 듣고 예언을 들어서 깨우치게 되면 자기 자신이 예언하는 사람으로 자기 자신이 바뀌는 거고, 이 두세 사람이 예언을 해서 제대로 예언을 하게 되면 이때 바뀌는 사람은 자기가 아니라 누구를 바뀌게 만든 거예요? 듣는 사람을 바뀌게 만드는 거죠. 듣는 사람을. 그 두 차이를 알겠습니까? 두 차이. 그러니까 방언은 너희들은 방언하게 되면 너 혼자 지금 좋은 것인데 예언을 하게 되면 너는 남을 이롭게 한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계급이 높아요? 예언하는 사람은 높죠. 예언하는 사람이 더 자라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세우잖아요. 방언한 자는 예언 들어도 자기 자신을 먼저 세우기 급급한 사람인 것이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에 배웠던 말씀, 너희가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기를 구하라는 얘기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에서 바울이 그 얘기를 했죠.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절 5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해되셨죠? 너희가 방언하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 예언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특별히 예언을 해야 그것이 남에게도 유익을 끼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방언하고 통변하지 아니하면 예언함만 못하니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방언하고 통변하면 예언하고 같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방언하는 사람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도 이제 깨우침이 있게 되고 계시가 자기 자신에게 임하게 되면은 이 방언하는 사람이 예언한 자가 되었고 예언하는 자가 이제 남들도 예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방언하는 자가 자라면은 예언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예언하는 자가 자라서 제대로 일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예언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죠? 다른 사람을 예언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예언자로 만든다는 얘기는 우리가 깨우침을 받으면 그때 자기 자신이 아, 나 이 몰랐던 것을 깨달았어 하면서 자기 자신이 자기를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 간증이 남들에게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간증이. 자기 자신도 이미 방언 부류에 속해 있다가 아, 이 뜻이다 하고 그래서 방언이 이제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깨닫게 된다면 이 사람이 깨달은 말씀으로 하는 이 내용이 결국 이것도 남들에게 예언으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우리 방언한 자는 예언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다면 방언하던 자가 예언한 자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언한 자고 자란다는 얘기는 그 사람이 꼭 뭐 강대상에 서야만 예언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 생활 속에서 자기 자신이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고 세우는데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전부 예언한 자들의 모습인 것인데 그 예언은 자기 자신의 체험의 바탕을 두고 얘기하는 것, 한 자들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하셨습니까? 그 차이가 미묘한 차이인데 지금 바울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증을 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간증을 하는 것이고 그 간증이 결국 자기 자신이 방언으로만 알고 있던 그 부분이 예언으로 바뀌는 그런 과정인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방언하는 사람들은 그 실제로 체험해야 그것이 자기 안으로 마음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체험하고 나면 자기도 마음으로 내려오게 되면 남한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한테 얘기해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그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방언 두세 사람의 방언하는 자하고 두 사람이 예언하는 자하고 차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리가 방언하는 데 그치지 말고 더 말씀을 들어서 더 예언한 자로 되었을 때 넌 이웃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1절 읽고 이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십니다. 14장 31절 시작.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너희는 다 빠짐없이 누구나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씩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언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너희가 예언할 수 있다. 지금은 못하지만 어째야 하게 되죠. 지금은 여러분들 듣고 것은 방언을 듣고 있는 거죠. 아직 방언으로 들리는 부분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언으로 들리는 것을 여러분들이 계시가 임해서 어느 땐가 깨우치게 되면 이제 자기 자신이 몰랐던 것을 완전히 알게 되고 막혔던 부분이 뚫리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자기 자신이 체험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떻게 남한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언을 쉽게 듣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이 사람들도 몰랐던 부분이 같이 열리게 되는 그런 현상을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수요일날에 목요일날 만나서 얘기할 때 제가 여러분의 설명한 것에 덧붙여서 그 설명을 듣고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 중에 계시가 일어난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아, 그거 몰랐다. 그런데 지금 깨닫게 됐다. 이거 자기가 이제 몰랐던 부분을 이제 깨달았다고 간증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은 제가 여러분에게 예언했을 때 그것을 충분히 알지 못했던 여러분들이 형제들이 듣고 깨닫고 자기 자신이 알았다고 하는 그런 이 계시가 있다고 얘기할 그 간증을 들을 때 그 간증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또 더 명확하게 알게 되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이 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를 들어서 계시가 임해서 방언에 의해서 예언하는 자가 된다면은 여러분들은 점차 형제들한테 알게 모르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모든 사람에게 배우게 하고 알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권면하는 일을 여러분도 모르게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는 예언하는 자는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지가 각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온전히 받아서 모두가 예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죠. 각자 자기 나름대로 남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예언할 때 하나씩 하나씩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예언할 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한테 1세대 예언자죠. 그렇죠? 근데 이 바울의 얘기를 듣고 고린도 교인들 중에서 계시가 일어나서 또 그 사람도 이제 방언만 하다가 예언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 때 이제 그 사람은 이제 2세대 예언자가 되는 거죠. 바울에 의해서 탄생한 제2세대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1세대가 있고 2세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진짜 예언을 하려면은 1세대 예언자만 있으면 그 예언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것이죠. 분명히 2세대가 있어야 두 번째 다음 세대가 있어야 예언자가 예언하는 사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됐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1세대 예언자하고 2세대 예언자가 있다는 것은 결국 1세대가 한 예언자고 2세대가 또 한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하는 얘기는 1세대 예언자가 예언하고 2세대 예언자가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라고 하는 것은 1세대 예언자가 2세대 예언자를 만들어내서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예언자가 예언자를 낳아야 되는데 이거는 생명현상에서 낳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는 얘기는 너희가 참다운 생명을 나눠주는 그 예언자가 되어서 그 생명이 너도 갖고 있고 너로 말미암아 탄생한 그 2세대 예언자도 예언자가 되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언자가 1세대 예언자만 있으면 이 예언자는 실패한 거죠.
그죠? 복음이 전달이 안 된 것입니다. 그 2세대 예언자가 있으면 이 복음이 전달된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예언하려면 1세대 예언자만 있으면 그것도 가짜 예언자예요. 생명을 나눠주지 못했으니까. 1세대 있고 2세대 예언자 있고 이때 이 두 예언자가 보이게 되면 하나씩 하나씩 보이게 되면 아, 이 예언자들은 생명에 의해서 탄생한 제대로 된 예언자들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희들 예언할 때 하나씩 1세대 예언하고 그새 2세대 예언하고 한 그런 식의 예언자가 되어라. 그런 관계로 얽힌 예언자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 하나씩 하나씩 예언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자라남에 의해서 예언자가 되도록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대로 지금 바울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교회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울이 묘사하는 이 일이 우리 교회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잘 적응이 안 돼서 그런 것이지 그런 이런 영적 상황을 놓고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말씀 보십니다. 32절 말씀.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는다. 이것은 먼저 했던 얘기.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예언하는 자는 잠잠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이 먼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누구한테 제약을 받았어요? 나중에 2세대 예언자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 거죠. 그 제한이라기보다도 이 2세대 예언자가 태어났으니까 그 예언자가 예언할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한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제재를 받는다. 제재라는 얘기가 이게 무슨 징계를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예언하다가 그걸 멈추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된다. 이것은 생명적으로 당연한 것이죠. 이게. 그 예언한 자의 영이 예언한 자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는 얘기는 1세대 예언자가 2세대 예언자가 태어나니까 2세대가 예언할 때 기다리는 것. 이것이 제재를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는 어지러움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질서가 무시된 채로 그냥 자기 자신을 방언한다고 해서 내가 남을 가르칠 수 있다,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나대는 사람이 이게 무질서하고 정신없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 생명의 질서에 의해서 예언하든지 방언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뭐 방언한 자가 뭐 다된 듯이 움직이는 것은 그건 정말 무질서한 하나님이고 질서가 없는 어지러움의 하나님으로 알고 그렇게 믿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죠. 반면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화평의 하나님은 전부 서로 화평한다. 이런 뭐 당연히 화평해야 되겠죠. 다 형제들끼리 다 화평해야 될 것인데 이 화평의 하나님은 생명의 질서 안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언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다가 이제 통변한 자가 됐을 때 그때 자기 자신을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예언자로서 예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들도 이제 형제에게 계시가 있게 하는 그런 예언자가 참다운 예언자인 것이고 이런 예언자들은 이제 자기가 만들어낸 예언자 그 예언자에 의해서 어떤 제재를 받는다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점차 이들 사이에는 무엇이 하나님의 질서가 그 교회 전체에 이렇게 돼서 펴져 나가겠어요 안 나가겠어요? 모두가 다 너희가 예언하기를 바란다고 지금 바울이 얘기했죠.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자기 자신이 예언하게 되면 그 예언의 영향은 자기 형제 모두에게 다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뭐 형제가 지금 이해만 예언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부분에서만 예언하는 거지 다른 모르는 부분은 또 예언을 또 배워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자라나게 되는 거죠. 교회 전체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안에서 전부 우리가 한 마음이 되게 되는 거죠. 전부 다 예언하는 자가 되면 전부 하나님의 깨우침이 계시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다 있으니까 교회 전체가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그런 집합체가 되는 거죠. 바울이 지금 이런 목적으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가 아니면 많은 부분이 서로 예언한 자가 되게 되면 결국 하나님께 화평을 이룬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질서에 합한 그런 지체가 되는 것이고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화평의 하나님의 교회다. 무질서한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다툼이 있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들은 거기는 화평의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피차간에 화평한 것이고 하나님과 내 사이가 또 평강, 화평을 이루게 된 그런 모습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언하는 자는 두세 사람의 단계까지 자라서 예언을 하게 되면 듣는 자들은 분별해야 된다. 이게 맞는지 그런지 분별해야 된다는 얘기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게 되면 계시가 임한 것인데 그때는 먼저 얘기하던 예언자는 잠시 멈춰야 된다. 얘기해요. 잠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너희들이 이렇게 예언자의 말씀을 듣고 너희도 예언자의 어떤 성질을 가져서 예언자로서 이제 자기가 깨달은 간증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예언자가 낳은 예언자가 예언하는 것인데 모두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전체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너희가 모두 예언할 수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게 되면 너희가 교회 전체로서 전체가 예언자들로 이제 변하게 되는 그런 때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예언하는 자들이 그 다음 예언자를 낳게 되면 먼저 예언자는 잠시 멈추게 되고 나중 예언자가 자기 간증을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게 될 것인데 이것이 제재를 받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징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잠깐 기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때의 모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들은 이제 질서 있는 교회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점차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로 개개인이 변하고 교회 전체도 변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 교회는 물리적으로 어떤 봉사하는 거 그건 당연히 하던 대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영적으로 봉사하고 그들에게 새 생명을 주려면 우리가 또 뭐 예언하는 예언자가 됐을 때 제대로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는 방향이 어딘지 아실 것이고 또 바울이 어떤 의도에서 이 말씀을 고린도 교인들한테 주고 또 지금 우리한테 주는 것인지를 우리는 이제 제대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이제 고린도 교인들처럼 바울의 가르침 아래서 자란 만큼 민지는 언지는 몰라도 아무튼 같은 맥락에서 같은 생명의 말씀을 받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말씀이 곧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여러분에게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교회 생활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여러분과 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교회와 어떤 교회 사람들과 뭐 화목을 나누는 그런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서로 화목하게 되는 그런 교회에 여러분들이 지금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바울의 우리에게 주는 그 권면대로 두세 사람의 참된 예언자로 자라나서 우리가 모든 사람을 배우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권면케 하는 그런 귀한 예언자들로서 세움받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